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응?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쇼턴 와일더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스페인에는 의사가 없는 거니? 너를 돌봐주던 플랑드르에서 온 그 훌륭하신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간 거니? 내 폼을 그렇게 여러 주 동안 감기를 방치해 알아누워 있다니 너를 어떻게 혼내줘야 할까? 돈 비센테, 간청하건대 내 딸이 철 좀 들게 해주게나. 하늘의 천사들이시여, 간청하건대 제 딸이 철 좀 들게 해주소서. 이제 네가 좀 나아졌으니 네게도 부탁한다.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따뜻한 물로 찜질하고 잠자리에 들거라. 나는 이곳 페루에 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제멋대로 굴지 말거라 내 딸아. 너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오늘 소포에는 산 토마스의 수녀들이 방문 판매하는 나무 진액을 동봉한다.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만 적어도 해롭지는 않을 거야. 수녀원에서 어리석은 수녀들이 그것을 너무 부지런히 흡입한 탓에 미사에서 향냄새도 맡지 못한다고들 하더라. 가치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렴. 그녀의 딸은 전에 아래와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다. 보내주신 목걸이를 왕자님의 세례식 때 하고 갔어요. 어머니가 보내신 거라고 말씀드리자 폐하께서는 자유롭게도 감탄하시며 어머니의 안목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꼭 폐하께 최대한 비슷한 것을 보내주세요. 시종을 통해 즉시요. 이 말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안심해도 돼, 사랑하는 내 딸. 국왕 폐하께 완벽한 금 목걸이를 보낸다. 목걸이를 손에 넣기 위해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는 걸 폐하께서 아실 필요는 없겠지? 산 마르틴 수도원의 성물 안치소에 벨라스케스가 그린 초상화가 있다는 것 기억하니? 그 그림에는 수도원을 세운 총독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그려져 있는데 총독의 아내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어. 나는 꼭 그 목걸이어야 한다고 마음먹었단다. 그래서 어느 날 자정에 성물 안치소에 몰래 들어갔어. 덮개 덮인 탁자 위를 12살 어린아이처럼 기어올라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단다. 캔버스가 한동안 저항했지만 화가 자신이 물감을 뚫고 나와 나를 들어올려 주었지. 나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왕을 위해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금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 그렇게 간단했지. 거기 서서 우리 넷은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벨라스케스 특유의 회색과 은빛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말이야. 지금 나는 더욱 찬란한 금빛에 대해 생각하고 있단다. 계속 총독궁을 보면서 말이야. 오늘 저녁은 티치아노의 그림 속에서 보내야겠어. 그런데 성도께서 허락하실까? 그런데 총독 각하께서는 또 통풍을 앓고 계신단다. 내가 또라고 말하는 이유는 궁정의 아첨꾼들이 각하가 통풍을 앓지 않는 때도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지. 산마르크 축일에 각하는 22명의 새로운 박사가 배출되는 대학 졸업식에 방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셨단다. 그런데 각하가 침상에서 마차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더는 못 가겠다고 하셨지. 그래서 각하는 다시 침대로 옮겨졌고 거기서 맛좋은 시가 한 대를 부러뜨린 뒤 페리철레를 불러오라고 했단다. 그리고 우리가 긴 교리 같은 연설을 라틴어로 듣는 동안 각하는 리마에서 가장 빨갛고 가장 잔인한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에 관한 온갖 뒷얘기를 스페인어로 들으신 거지. 도냐 마리아는 딸이 지난 편지에서 아래와 같이 썼는데도 이런 내용을 쓴 것이었다. 편지 쓸 때 제발 말 조심 좀 하라고 얼마나 더 얘기해야 해요? 편지를 배달하는 도중에 누군가 여러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쿠스코의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언사는 무분별하기 그지없어요. 비센테가 추신에 그런 말들에 대해 칭찬했지만 사실 하나도 재미없어요. 게다가 그로 인해 이곳 스페인에 있는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과 큰 문제를 빚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하시는데도 어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농장으로 은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게 오히려 놀라울 따름이에요. 도냐 마리아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졸업식에서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통에 여자 두 명이 발코니에서 떨어졌는데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그들이 도냐 메르세드 위로 떨어지게 하셨단다. 세 명 모두 크게 다쳤지만 아마 1년 안엔 다른 것들을 걱정하게 될 거야. 사고 당시 총장은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시력이 나빠서 갑작스러운 비명과 소란과 추락의 소동이 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자신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거라고 착각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무척 우스꽝스러웠단다. 페리촐레와 박수갈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페피타와 나는 이날 저녁에 연극을 보러 갔단다. 대중들은 페리촐레를 여전히 우상화하지. 심지어 그녀의 세월까지 용서한단다. 듣자하니 그 여자는 매일 아침 뺨에 차가운 막대와 뜨거운 막대를 번갈아 문질러 가능한 한 젊음을 유지하려 한다는구나.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스페인어의 현란함을 담은 이 기발한 비유를 제대로 번역하기엔 한계가 있다. 어쨌거나 이것은 딸을 우쭐하게 만들려는 발언일 뿐 사실이 아니었다. 그 위대한 여배우는 당시 28살이었고 뺨이 매끈하고 노란색 대리석처럼 윤기가 있었으며 여러 해가 지나도 그런 특징이 유지될 것이 분명했다. 공연 때 필요한 화장을 제외하면 카밀라 페리촐레가 할 수 있었던 얼굴 관리는 시골 아나기 말 여물통에 물을 붓듯 하루 두 번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여자 옆에는 사람들이 피오 아저씨라고 부르는 신기한 남자가 항상 붙어있지. 돈 루비오는 티오 아저씨가 그 여자의 아버지인지 연인인지 혹은 아들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구나. 페리촐레는 멋진 공연을 했단다. 나를 멍청한 시골뜨기라고 욕해도 좋지만 스페인에는 그런 배우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편지는 계속된다. 이 극장 방문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후작 부인은 아구스틴 모레토의 미리 파둔 함정을 보러 가기로 했다. 페리촐레가 도냐 레오노르 역으로 출연하는 연극이다. 그녀는 이 방문에서 딸에게 쓸 다음 편지의 소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녀는 극장에 페피타를 데려갔는데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도냐 마리아는 산타 마리아 로사드라스 로사스 수녀원 부속 고아원에서 이 소녀를 말벗으로 데려왔다. 후작 부인은 칸막이 좌석에서 빛나는 무대를 보며 앉아 있었는데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막간에는 페리촐레가 커튼 앞에 나타나 우아한 귀부인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풍자적인 노래를 부르는 관례가 있었다. 이 악의적인 여배우는 후작 부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외모와 탐욕, 술에 취한 모습, 심지어 딸이 달아난 사실까지 암시하는 노래를 즉석에서 지어 불렀다. 관객의 관심이 은연 중에 그 늙은 여인에게 향했고 관객의 웃음에 경멸의 웅얼거림이 더해졌다. 그러나 후작 부인은 연극의 처음 두 막에 깊이 감명받은 나머지 눈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페리촐레는 거의 보지 않은 채 스페인에 대해 생각했다. 카밀라 페리촐레는 더욱 대담해졌고 군중의 혐오와 환희로 분위기가 더 달아올랐다. 마침내 페피타가 후작 부인의 소매를 잡아 끌며 그만 가자고 속삭였다. 그들이 자리를 떠나자 관객은 일어서서 승리의 함성을 터뜨렸다. 페리촐레는 몸을 날려 미친 듯 춤을 추었다. 극장 뒤쪽에 있는 지배인을 보고 자신의 급료가 인상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작 부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 사실 그녀는 극장에 있는 동안 아주 절묘한 문장들을 생각해냈기에 만족스러웠다. 그 문장들이 딸의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하고 딸의 입에서 정말이지 우리 어머니는 너무 멋져 라는 말이 나오게 할지 누가 알겠는가. 오래지 않아 어떤 귀족이 극장에서 대놓고 모욕당했다는 보고가 총독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페리촐레를 궁으로 소환하여 후작 부인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방문해야 했다. 카밀라는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녀가 얻어낸 것이라고는 신발 한 켤레뿐이었다. 총독에게는 고집을 꺾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페리촐레는 그런 노래를 부름으로써 건방지게 자신의 궁정에 무례를 범한 것이었다. 돈 안드레스는 타향사리를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달리 생각할 것이 없는 사람만이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복잡한 의례를 만들어냈다. 그는 작은 귀족 사회와 그 사회의 사소한 특별함을 소중하게 다루었고 따라서 후작 부인에 대한 모욕은 자신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다. 둘째, 도냐 마리아의 사위는 스페인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인물로 총독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 아니 아예 총독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까지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센테 다브일의 백작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었다. 그의 얼빠진 장모 때문이라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총독은 그 여배우를 겸허하게 만드는 것이 기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만하고 투우사나 배우와 놀아나고 있다고 의심했다. 부하들의 아첨이 심하고 통풍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탓에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여하튼 페리촐레가 자신이 세상 최고의 남자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했다고 확신했다. 후작 부인은 악의적인 노래를 듣지 못한 데다 다른 이유로도 여배우의 방문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딸이 떠난 뒤 도냐 마리아는 우연히 일종의 위안을 찾았다. 술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페루에서는 누구나 치차를 마셨고 축제일에 인사불성이 된다 해도 특별한 망신거리가 아니었다. 도냐 마리아는 잔뜩 흥분해 혼잣말을 하다가 밤을 꼴딱 새우기가 일수라는 사실을 슬슬 깨닫고 있었다. 한 번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로로 홈이 새겨진 우아한 유리잔에 치차를 한가득 부어 마셨다. 그런데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이 너무도 달콤해서 이제는 더 많은 양을 몰래 마시고는 취기를 페피타에게 감추려 했다. 몸이 좋지 않다고 암시하거나 기력이 쇠해진다고 둘러댔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가식을 버렸다. 그녀의 편지를 스페인으로 실어 나르는 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항하지 않았다. 소포꾸러미를 꾸리기 한 주 전에는 엄격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지켰고 편지의 소재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사람들과 교류했다. 마침내 우편물을 보내기 전날 밤이 되면 동틀녘까지 편지를 쓰고 꾸러미를 꾸려 우편물 취급자에게 전달하라며 페피타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 해가 떠오를 때가 되면 다시 술병과 함께 방에 틀어박혔고 다음 두어 주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지냈다. 그러다 또 이런 행복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다음 편지를 쓰기 위한 훈련 상태에 돌입했다. 극장 스캔들이 있던 다음날 밤에도 그녀는 22번 편지를 쓴 뒤 술병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다음날 페피타는 온종일 방 안을 서성이며 침대 위에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힐끗 쳐다봤다. 그 다음날 오후에는 아예 바느질감을 챙겨 그 방으로 갔다. 후작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황혼이 가까워질 무렵 페피타는 페리촐레가 마님을 만나러 문 앞에 왔다는 전가를 들었다. 페피타는 극장에서의 일을 똑똑히 기억했기에 잔뜩 성이 나서 마님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인은 그 말을 전하기 위해 대문으로 나갔지만 곧 주눅이 든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세뇨라 페리촐레가 총독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녀를 마님께 정식으로 소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페피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침대까지 걸어가서 후작 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흐리멍덩한 눈이 소녀의 얼굴을 향했다. 페피타가 그녀를 살살 흔들었다. 도냐 마리아는 페피타의 말에 집중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를 포기한 듯 두 번이나 다시 드러누웠다. 그러나 마침내 폭우 속에서 야밤에 흩어졌던 군대를 다시 집합시키는 장군처럼 그녀는 흩어진 기억과 주의력과 정신력을 겨우 다시 불러모았다. 그리고 힘겹게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 한 사발을 가져오라고 했다. 눈 사발을 대령하자 그녀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눈을 한 움큼씩 쥐어 관자놀이와 뺨에 한참을 갖다 댔다. 그러고는 일어나 침대에 기대어 선 채 오랫동안 자기 발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마침내 결연하게 고개를 들고는 모피 망토와 베일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녀는 격식을 갖춰 그것들을 몸에 두르고 여배우가 기다리고 있는 더없이 멋진 응접실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카밀라는 형식적으로 행동하려 했고 가능하면 무례하게 굴 생각도 있었지만 이 늙은 여인의 위엄에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포목상에 따른 이 여인은 가끔은 몬테마요르 가문 특유의 기품을 보였고 술에 취했을 때도 헤카베 같은 위풍당당함을 풍겼다. 반쯤 감은 눈은 지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카밀라는 거의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세뇨라, 영광스럽게도 마님께서 제 극장을 찾아주신 날 저녁 혹시라도 제가 했던 말을 오해하실까 두려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말이죠?
후작 부인이 말했다.
마님께서 오해하시고 제 말이 마님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실까 걱정됩니다.
나를 욕되게 한다고?
소인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나요? 저 같은 위치에 가여운 여배우는 가끔 의도와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걸 마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 어렵고.
아, 어떻게 내가 기분이 상할 수 있겠어요, 세뇨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그대의 아름다운 공연뿐이거늘. 그대는 훌륭한 예술가예요. 그러니 행복해야 해요. 행복해. 아, 페피타! 내 손수건 좀.
후작 부인은 아주 빠르고 모호하게 말을 쏟아냈지만 페리촐레는 어리둥절했다. 날카로운 수치심에 휩싸였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마침내 웅얼웅얼 말할 수 있었다.
연극의 막간에 노래를 부를 때였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것은 혹시 마님께서...
그래. 이제 기억나네. 내가 좀 일찍 나왔지. 페피타, 우리가 일찍 나왔어. 안 그래? 하지만 세뇨라, 그대는 내가 일찍 나온 것을 용서할 만큼 마음씨가 곱구려. 심지어 그렇게 감탄할 만한 공연 중이었는데 말이야. 우리가 왜 일찍 나왔더라, 페피타? 몸이 좀 안 좋았었지.
극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노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었다. 카밀라는 후작 부인이 엄청난 너그러움으로 일부러 눈치채지 못한 척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거의 눈물을 쏟을 지경이었다.
저의 유치함을 눈감아 주실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군요, 세뇨라. 아니, 마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마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부디 제가 마님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도냐 마리아는 어리둥절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이토록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이웃과 일꾼과 하인 중에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이 없었다. 그녀를 경외하는 페피타마저도 그랬다. 그녀의 딸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기분을 불러일으켰다.